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 5장 그 13절부터 아마 6장 앞부분까지 예,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것이 센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말해온 것을 다시 확정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구원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성화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강력한 필치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 좀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리 잘 아실 줄 압니다만은 바울이 앞에 부분에 다 얘기 사실 반복해서 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요, 그죠? 분명히 알아야 뭐 성화도 되고 크리스천 라이프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도 되고 또 부패한 교회가 다시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제목을 제가 성령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웃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율법 성취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정말 성취하려면은 이웃 사랑을 하면 된다. 이웃 사랑에서 율법이 성취된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신약교회가 제시하는 성화의 원리죠. 퍽 다른 것이 뭐냐면 구약시대는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자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이제 사뭇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왜냐면 율법에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그 메인 보디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이 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사랑이 없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율법은 법이니까 형식이고 규범이니까 그걸 지키면 되고 또 율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뭐 행할 의미도 없고 위법도 아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이 바라본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인데 그 사랑으로 율법이 성취되는 그것을 율법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율법의 이상이죠. 거기 닿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율법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율법의 성취가 율법의 목표였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구약시대에는 온전히 성취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지향적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준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위법할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온전하게 성취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율법은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큰 약점이에요. 이것을 하라 했고 해놓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힘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지킬지도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주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보면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그 윤리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가지는 모세 오경은 굉장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휴머니스틱해요. 굉장히 그, 휴메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잔인하지 않고.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방의 그 법규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은 이방 나라와 유대인 사이를 확연하게 구별하는 하나의 잣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한 거죠.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이 율법은 이방 나라의 그 부패함, 굉장히 부패했었거든요. 요즘 우리가 뭐 세상이 도덕적으로 부패하다 뭐 어쩌다 이러지만, 사실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뭐 정말 현대에 있는 나쁜 것들 옛날에 벌써 다 있었어요. 뭐 더 심했어요 사실. 근데 그 이전 시로 올라가면 더해요 또. 그 가나안의 그런 잡신들, 바알신 이런 게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시고 거기 들어가거든 바알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이방 국가의 부패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진리를 보호하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여호와 경배가 타락하지 않도록 그런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서 앞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이렇게 이를테면 준비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한적이고요. 뭐 음식 규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잖아요.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그러는데 음식 자체가 뭐 정하고 부정한 것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그 거룩이란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음식으로 구분을 해서 가르쳤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제한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영원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냐. 그 말이 로마서에 있으면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대에도 다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법이라는 건 아니죠. 사실상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줬거든요. 이렇게 형벌의 위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하고서 그 형벌을 주고서 율법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게 하고 죄가 억제되게 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법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 일반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좋은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딱 이래요.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각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슈들을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에 당면하면은 율법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길이 막혔잖아요. 그때 누구를 인도를 받았어요? 뭐 율법의 무슨 뭐 선교 펠람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거 들여다보고 아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의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안내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주 아주 중요한 때인데 율법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율법을 뭐 영원하다 뭐 이렇게 해서 범세계적인 규범으로 적용하려거나 영구적인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면 무리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잘 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유전자 변형, 뭐 성전환 수술, 뭐 인공유산, 뭐 기타 공해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생명력에 대한 현대 사회 복잡하고 미묘한 이슈들을 이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에게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게 한시적으로 주었던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그 현대 사회의 이슈들은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서 그 문제로 이슈로 있지도 않았어요.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도 않았고 다루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가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 이스라엘을 굴대로 삼고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필요했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목표가 있었고 율법의 방향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보면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의복에 대한 법도 있고 뭐 농경법도 있고 뭐 의식법 뭐 여러 가지 제사법 뭐 별게 다 있죠. 근데 그런 게 다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앞으로 메시아 시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룩하실 그 새로운 킹덤, 새 언약 가운데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의 희미한 상징적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성전 예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 자신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 한 분을 일으킨다고 하고서 그분의 말에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테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2의 모세와 같은 영도자죠. 제2의 모세로서 율법이 아닌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권위로 성령을 통해서 새언약 백성을 인도하고 율법이 지향했던 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냐면 포인트는 뭐 여러 개 에스겔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여러 개가 그 내용은 하나예요. 마음 속에 그러니까 돌판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것을 감동을 주셔서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일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 마음이 부드럽게 할 것이다. 말이 돌판처럼 아주 굳고 불순종하는 마음이었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이제 큰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 마음을 주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법이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근데 새 언약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맺어졌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제 이루실 것이고 또 그것을 앞두고서 내 피로서 내가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 새 언약 이것은 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새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됐다고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율법과 새 언약의 관계를 생각해. 율법과 새 언약 백성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성취를 했어요. 성취를 했으면은 이제는 그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죠. 예. 그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있던 것을 실체가 이제 대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영이 들어와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항상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걸 뭐 잊어버리지도 않고 쉽게 기억하고 따를 마음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계명의 목적이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율법이 바라왔던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었어요. 외면적인 순종은 가능하지만은 내면적인 순종은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속에 율법이 사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형벌을 규정을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서는 율법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적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거듭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창출하는 새 본성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새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 모든 뜻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사랑의 목표가 달성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준수하는 것하고 성령과의 관계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성문화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성도들의 마음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 심령에 들어와 있어요.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은 반항과 불순종을 치닫던 그 악한 마음에 큰 변화가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 악한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찬이 상징하는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셨어요. 가셔서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쓰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기도로 인도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인도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크리스천 라이프의 원리라는 것이 이제는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서 믿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것으로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해서 시작된다 이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굳고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 아니 성경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왜 부드럽지 않은가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새 언약 백성이 옛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이 이슈예요. 율법 자체를 완전히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어떻게 성취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조문을 내가 내 마음에 아주 붙들어 매고 나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나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것이 이슈예요. 그것이 이슈라고요. 우리 많은 교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율법적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 가지 규정을 규정을 두고 뭘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성취해야 되지만 성취하되 그렇게 하는 방법이야. 방법이 틀렸다 그거예요. 율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성취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셨죠.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은 율법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게 된다. 자연히 지키게 된다. 거의 우발적으로 지키게 된다. 율법의 표준을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내가 율법 자체를 지키고 잘한다 100% 지킨다 한다 하더라도 율법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율법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율법이 바라보았던 목표와 방향이 있는데 그것으로서 완전히 갈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간다. 율법이 바라보지 못했고 요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웃도는 그런 성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갖다 메고 이것이 다고 이것이 영원하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번번이 예를 드는 것이지만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10분의 1을 내면 율법을 만족시킨 거예요. 율법이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 백성들은 11조를 어떻게 성취하느냐. 10의 1을 딱 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10분의 1은 10의 10에 대한 대표잖아요. 대표를 하나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는 네가 갖고 와. 하나는 나한테 주고 아홉 개는 내 마음대로 하라 이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되는데 헌금이라는 것은 헌신에 대한 하나의 물체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에 10을 드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새 언약 백성은 실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에 10이 묶이지 않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 중에 물론 물질적인 것이 포함되지만 10의 1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되면 10에 딱 1 내면 되고, 뭐, 그 10에 5 내면 안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라고 그러는 거, 오히려 받아가라고 그러죠. 구제의 대상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할 때는 10의 1이 될 수도 있고 10의 5가 될 수도 있고, 예. 없으면 가져가야 되고요. 도와줘야 되고. 있으면 더 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결국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물체적인 교육이었는데 그것을 아주 그냥 율법화 시켜가지고 성문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결국은 돈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 율법과의 관계를 잘 배웠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도 그런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정반대였어요. 유대주의자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다. 예,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고 뭐 그래야만 그래야 그 구원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그는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율법 준수가 구원을 온전하게 하거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그랬겠죠. 율법의 다른 부분들은 뭐 몰라도 도덕법 같은 걸 지키면 크리스천 라이프의 도덕생활 하는데 그것은 도움이 되고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율법이. 그러면 율법의 그런 측면이라도 인정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 전체를 제쳐놨죠. 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밀었어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두 가지 일을 성취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육체 욕심을 잃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아래 있으면. 다른 하나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거죠. 십자가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주는 새 삶의 원리가 뭐냐면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성령의 인도 아래 있으면서 육체 욕심을 잃지 않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실천이 육체의 욕심을 누르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로. 그러면 율법 생활을 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을까요? 이웃 사랑이라서 율법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의인화시킨다면은 율법이 원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죄의식을 강화하죠. 율법을 보면 볼수록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그것이 죄에 대한 의식이 인텐시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 보니까 이걸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했구나. 며칠 전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걸 안 했구나. 또 이게 보니까 이게 죄라고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니까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율법의 수준에 미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눌리게 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를 하고 그래서 컨트롤하고 하나님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형성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실패로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국가였던 윤리광념과 여호와 정죄의 근간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됐지만 결국 우상에 빠져버렸고 사회는 아주 부패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또 제한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제사 제도를 그런대로 유지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우상 섬겼고 아주 불경한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극도로 부패한 적이 있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아합 시대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왕비였는데 그 사람 저 시돈에 저 완전히 바알신을 그걸 자기의 국교로 삼는 그 나라에서 데리고 온 공주였어요. 근데 이제 왕비가 됐죠. 아합 왕의 아내가 된 거죠. 그렇게 와서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백 명, 뭐 1,000명이 넘, 거의 1,000명이 넘을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극도로 부패했었죠.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 죽이려고 그냥 결단을 하고 맹세까지 했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가는 상당 기간 동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성전 예배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율법의 덕분이에요. 율법으로 다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억제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명명히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기 전에 갈라데 교인들에게 한 말을 주목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또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려고 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냐. 그런데 실제로 당신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분위기 안에서는 사랑이 조성되지 않았던 것이죠. 서로 물고 뜯어요. 서로 육체의 일을 행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꼭 같아요. 율법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규나 뭐 이런 규칙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을 사람을 얼굴 메고 협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맨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싸우고 갈라지고 뭐 그런 것이 다 부패의 증상들이죠.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된 거예요. 왜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됩니까? 율법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율법의 약점은 마음을 주지 않고 겉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외모로 보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그런 말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근데 율법 준수와 관련해서 아주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뭐 잘 지켰다고 자부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율법 교사들이 많았죠. 그런 사람들 다 위선자들이었어요. 자기 위에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잘한 것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증오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증오에 아주 아주 그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에 빠져서 다 자기만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중에 카리카초로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나는 저 옆에 있는 죄인과 같지 아니하며 뭐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살면서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들이었어요. 다 위선이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그런 미디어의 그런 노출에 의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로 물고 뜯는 악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위협으로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뭐 세상 법이 다 그렇죠, 사실은. 따라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거죠.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합시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웃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느냐,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오냐 그러면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하는 걸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진정으로 율법이 원하는 것을 그 율법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의한 사랑의 삶이고 예수의 모범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모세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이루셨습니까? 아주 철저하고 흠없이 모세 율법을 지키셨었어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죠. 우리와 성경이 같은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사셨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분 것처럼 보였어요. 뭐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거. 그렇지만 그런 법은 다 잠정법이었기 때문에 영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한 진리로 그것을 대입시킬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율법을 수정도 하시고, 예. 뭐 예를 들면 여자에게 이혼하면 이혼 정서를 주라 모세가 하지 않느냐. 그 모세 율법으로 말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만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또 뭐 율법이 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못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서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뭐 간음하지 말라 율법은 그렇게 말했죠. 그렇지만 그건 뭐 법적인 카테고리에 있는 거니까 뭐 얼마든지 간음하고서도 간음 안 했다고 법인 눈에 볼 땐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예수님 뭐냐면 너 마음에 이미 그런 생각 가져서 너는 이미 간음자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율법의 수준을 뭐 거의 무한대로 초월하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이죠.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고 더 나가신 분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강의 때 제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마디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주인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주인이에요.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아래로 들어가는 삶이 새언약 백성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새언약 백성의 새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점이 강조가 돼야 크리스천 라이프가 제대로 되는데 이것을 강조를 하지 않고 이것을 바르게 강의하지 못하고 더 공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율법적이 쉽죠. 율법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안 하면 된다 저거 하면 그거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이라는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그 무슨 뭐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내가 서로 같이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인격적인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좀 달아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뉴 라이프에 대한 것, 새언약 백성의 라이프스타일이 돼서 너무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그냥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도 목사 말이 다 옳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 말하면 그 권위가 그냥 그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 권위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건 성령 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율법의 지시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지시를 따르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경건한 백성으로서 신약시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승을 해서 주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살 필요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율법에 준하는 여러 인간적인 제도와 규칙에 얽매여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이 새언약 시대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큰 뜻이 거룩하고 위대한 구속의 뜻이 성취되는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언약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 굉장히 익사이팅한 시대, 굉장히 큰 뜻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대로 행하면 그 생활에 익숙하면 하나님을 우선 기쁘게 해드리죠.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취가 되죠. 여러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웃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의가 드러나도록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런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여러 면에서 아주 율법 아래 있습니다. 또 율법적인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율법을 율법의 그 멍에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진짜 잘 지키려면 역설적으로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야 된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율법 우리도 지킬 수 없는 멍에를 왜 지우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방인인데 거기다가 율법의 멍에를 자꾸만 지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령의 인도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